오늘 하는 말씀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 성경 말씀은 비교적 길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7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짧습니다. 직역하면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당신의 토라를 하루 종일 그것이 나의 읊조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는 사랑한다라는 동사밖에 안 나오고 전부 다 명사 형식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발견한 시편 기자가 매일 자주 시간을 내어서 소리 내어서 읊조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새긴 사람은 유익을 얻습니다. 이 교훈을 무시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을 준다. 유익하다.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다. 매년 4천 명에 이르는 사람이 번개 맞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8월 24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결혼 기념 촬영하다가 신랑만 번개 맞아 죽은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기념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번개가 내려쳐서 촬영 기사도 살고 신부도 살았는데 신랑만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신랑이 죽는 모습에 신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제는 이날 중국 기상청에서 이 지역에 천둥번개 많이 치니 각별히 조심하라라는 기상경보 발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플은 이를 무시하고 사진 촬영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믿고 살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우리는 참 많이 겪거든요. 아마 시편 기자도 우리와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소견을, 자기 힘을, 자기 생각과 경험을 믿고 삶을 살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대하다가 보니까 그 교훈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은혜를 얻고 새끼 음식을 꼭꼭 씹어 먹듯이 작은 소리로 시간을 내어서 이제 나는 읊조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이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건데 47, 4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저는 48절 일부분을 동의합니다.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동의가 되고 또 이 은혜가 느껴지니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낚시가 취미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운전해서 낚시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날씨를 미리 체크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은 낚시도 챙겨가지고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연히 이 사람이 가다가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 날씨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이 지역의 풍랑이 바뀐다. 우연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단히 준비하고 갯바위에 설 때 이 지점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갯바위, 고기 많이 잡히지만은 그 앞으로 막 위험한데 안 갑니다. 극도로 조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별 시간이 되어서 풍랑이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봉변을 당한 사람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꼭 날씨 정보를 듣고 출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유익을 확인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47일, 48절에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사람인 자기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정보,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머금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해서 환영하듯이 두 손 들고 작은 소리로 마치 그 앞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를 주셔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지식에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거대한 인격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그 열망 있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 나라는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설계한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존재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물질 공간은 내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공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를 만드셨고 내 영혼과 영혼을 담고 있는 신체를 지으셨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7억 인구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창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호흡하고 있는 77억의 인구를 전부 다 만드셨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창조 공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77억 가운데서 구별되는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Saints. 저와 여러분이 세인츠들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주시는 인스트럭션, 그 법을, 주의 법을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법을. 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법을 통해서 나의 완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으로 이민 왔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다가 어느 날 시민권 받아야 되겠다 해서 뉴질랜드 패스포트를 획득합니다. 이 사람은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여행 갑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에 딱 들어서면 입국심사할 때 두 종류의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내국인, 한국 사람,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이 줄 서는 입국심사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고 이 공항을 도착해서 만날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뉴질랜드 패스포트 소지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줄에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의 신분을 말해요. 영적 신분에 잠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나의 진정한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라는 시민권이에요.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너무 귀중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고유한 신분이라든지 특별한 시민권, 독특한 소속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소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데스티니는 내가 가야 할 곳은 달라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소속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을 계속 여러분 견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흐트러질 때 여러분은 삶 자체가 시간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확신이 조금 희박해질 때 여러분 혹시 강남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강남 스타일? 그거 말고요. 성형 기술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강남에 가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많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머니 날 낳으셨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비슷한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2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중에 쓸만한 똑똑한 청년들을 몇 명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섬기도록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네 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압니다. 자,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 이 청년들 10대 소년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조국 유대 땅을 잊어버리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어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네 명의 청년들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유대 나라를 잊고 바벨론 제국에 충성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명의 청년들 이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니엘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은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 제 독생자도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을 너무 싫어해요. 자기는 다니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 이 다니엘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사야. 여기 벨이라는 말은 바알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바알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가 벨드사살의 이름 의미입니다. 하나냐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사드락.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입니다. 아쿠는 누구인가? 바벨론 수메르족의 문갓 월신 이름이 아쿠입니다. 아쿠의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 누구인가입니다. 미사엘. 진짜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메삭으로 바뀝니다.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 같은 분 누구신가에서요?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란 의미인데 아벤누고로 바뀝니다. 바벨론 신 느보의 종 이렇게 바꾸어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그 정체성 가운데 남아있는데 이것을 지워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경우에 미사일 밥 먹으러 와, 시간 다 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같은 분 누구신가, 밥 먹으러 와,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근데 메삭이라고 부르면은 메삭 우리 어디 갈까 이렇게 하면은 아쿠신 같은 분 어디 있으라, 지금 시간 돼? 이런. 바벨론에 살면서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지만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이것을 잊고 살도록 하는 어떤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정신, 트렌드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읊조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수시로 열어보고 참고하고 중요한 진리는 암송하여서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아이덴티티. 우리는 알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문화 토양에 살아가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무언가를 기록으로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어떠한 방식으로. 저는 말씀 암송에서 일부의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이해하면 되지, 깊이 묵상하면 되잖아요. 굳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을 효율성 있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외운 것들이다. 구구단 있잖아요. 2, 3은 6. 구구단 이것을 우리가 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표를 보면서 생활한다고 생각해봐요. 2, 3은 표를 열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외운 것들입니다. 운전 외워서 합니다. 칫솔질, 젓가락 사용 전부 다 내 가운데 체화된 것입니다. 내 것으로요. 익숙해서 체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나옵니다. 왜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가?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The Divine Conspiracy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남가주 대학 철학 교수로 47년간 재직한 분입니다. 이분의 영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 책, Divine Conspiracy는요. 읽기에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무게감 있는 심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이 있는 이분이 이러한 권면을 했을 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은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죄와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죄와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크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쓰레기를 몰아낸다고요. 대충 성경 암송하면 죄의 세력을 휘어잡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면류를 느끼고 파워를 느낍니다. 골프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와, 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암송이 그의 삶에서 자리 잡으면 힘이 발휘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강력한 힘이 생성되는 것이죠.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척 승돌 목사님은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며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교관이 바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이 표현 가운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스윈돌 목사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면서 설교하신 분이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고로 하는 설교를 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합니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무엇이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면 우리의 그 영적인 용적 있잖아요.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 크기가 커져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그 티코 자동차 아세요? 아십니까? 조그만 턱이 있어도 이게 덜컹하죠. 티코 나왔을 때 조커도 많이 생겼는데요. 티코 주행시의 주의사항이 앞바퀴 뒷바퀴를 타기 전에 끈이 붙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창을 열고 팔을 밖으로 뻗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팔을 날개 삼아서 티코가 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퀴도 참 작습니다. 티코. 그래서 제 주먹 두 개를 모아진 이 정도의 크기의 바위. 티코 자동차에게는 위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대형 덤프트럭은 이러한 크기의 바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덜컹하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믿으면서 문제 없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큰 믿음을 어떤 도전이나 내 눈물을 쏟게 하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이것들이 내 용적이 커져버리면 어느샌가 이 정말 리스트에 수십 가지가 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 리스트들이 내가 커져버리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은 해답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다고요?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죄와의 승리를 보장한다고요? 두 번째는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가? 오늘 평화의 때에 암송한 말씀, 내일의 전쟁의 때에 무기가 된다. 말씀을 다가오는 시간을 위해서 무기화시키기 위해서 암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중립지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신분 변화 관한 것 그리고 장차 드러낼 영원한 영광 이것에 눈 주지 못하도록 사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대한 전쟁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측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이 구절 혹시 주목하신 분 있습니까? 이런 구절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현장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조그만 자존심 상에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 영적인 실력이 다섯 살 난 아이 베이비 수준인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과 같은 이런 조건에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다가오는 이런 시간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르라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요 한두 측면 빼놓고는 전부 다 닮아야 되는 무언가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승리한 대표적인 인간의 표본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신적 신분으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적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을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 충만한 가운데 파도야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에 있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함과 똑같은 상태에서 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 주님의 내면에 가득한 말씀을 즉시에 뽑아서 무기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 것을 알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고 그래서 암송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겠습니다. 암송을 하려면 매일 말씀을 많이 보게 돼 있죠. 암송을 하려면 이게 암송의 핵심입니다. 많이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그 영적 눈에 다가오시던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여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사용하던 청동 거울 부옇고 희미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요. 근데 뿌여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주의 영광이 이런 차원으로 희미하고 부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잘 잡히지는 않지만 거듭해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희미하던 것이 뚜렷해지는 하던 것이 뚜렷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이것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분명하게 주님이 희미하게 느끼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영광의 그 차원이 너무 소량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그분을 찾아갑니다. 성령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영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그 주님이 좋아집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사는 목적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화. 다시 한번요. 예수님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구절을 통해서 씨름하면서요 희한하게 예수님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말씀 암송을 하는가? 자신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자에게는 데스티니가 있어요. 살아야 되는 삶이 있고 성취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체 군대에 속한 그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전체 군대 가운데요 나 자신이 속한 군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군단 가운데 내가 속한 그 중대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여기 있어서 줄을 쳐요. 왜? 나는 이 군단에 이 중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데스티니를 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은 찾아야 돼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군대 개념으로 편성이 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 세 지파의 대표 지파로 유다 지파의 군단기가 세워지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군단의 그 깃발 그 그림이 사자 문어에다가 색깔이 바탕이 녹색기라고 합니다. 동쪽 진영에 속한 군단에 속한 거죠.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정자매도 그렇고 성경행조도 그렇고 우리 박집사님도 그렇고 그 챕터별로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외우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나의 데스티니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한 챕터 전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챕터에서 챕터로 암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자그마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문 영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부르심, 내가 속한 영적인 군영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부르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이 필요하지라고 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아 맞아 와 이런 구절이 있었네 라고 표시하고 그것을 발췌해서 생각하다가 이것을 외울까 말까 외울까 말까 외우자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내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 이제 암송을 선택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목사님 진짜 성격 이상하다. 아니 목사님 왜 이런 구절을 암송하세요?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대답하겠죠.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에 저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손길 잘은 모르지만 불완전하지만 제가 인식하는 어떤 패턴의 그 그림은 있거든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일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에 확신하는 그 임무에 맞게 내가 무기화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쭉쭉 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 50일 만에 한번 읽어요. 50일 만에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에 읽다가 그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구절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원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펴보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아 이거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군 하고 일단 후보자에 넣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후보자에 넣어요. 이렇게. 그 후보자들이 쭉 쌓이겠죠. 그리고 다른 책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다시 또다시 반복되어서 컨펌되는 데가 있습니다. 오 인연은 보통이 아닌데 제 마음이 갖고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이나 메시지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과 컨펌이 되면서 내 것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저 구절은 인연이 깊다. 그러면은 그것이 길더라도 분량이 있더라도 결심을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 지금 900만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저 여러분은 이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900만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900만의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 900만밖에 안 되는데 미국 코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 유대인이 중장인데 히브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부총장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입니다. 김형종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들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대답을 테필린을 통한 전통적인 교육법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테필린이 무엇일까? 테필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 머리 이마에 그리고 오른쪽 팔뚝에 있죠. 저게 가로 세로 3, 4cm 정도 크기에 두 개의 검은 가죽 상자와 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안에 머리와 손목에 이제 부착하는데 상자 안에 네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 네 구절만 암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김형종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고의 핵심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한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암송의 그런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진짜 많이 배운 분인데 말씀의 암기에는 왕의 길이 없습니다. 단순 무식 반복입니다. 이렇게 진짜 공부 많이 한 분인데 단순하고 무식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 한 5, 6년 동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립자인 도슨 트루트맨이라는 분인데요. 도슨 트루트맨.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성경 암송보다 투자된 시간당 더 큰 이익 배당을 받을 만한 방법은 없다.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cripture memory will pay greater dividends in your Christian life and ministry than any other form of a scripture intake. 아주 오래전에 말했던 정말 기억에 남는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성경 암송보다 투자된 시간당 더 큰 이익 배당을 받을 만한 방법은 없다고요. 이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암송 안 됩니다. 정해진 루틴처럼 암송하는 시간대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될 시간대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 나면 암송하겠다,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의미 없는 액티비티들이 그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다 하면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고요. 정해진 시간이 왕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피해갑니다.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맞이하게 될 영원 이터너티는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암송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주 성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시간이 권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